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는 한국에서는 정말 대명절입니다. 구정이죠, 구정, 설날. 까치까치 설날은 뭐 어제이고요. 뭐 그런 옛날 그 민요도 있었지만, 그래서 민족 대이동이 또 시작이 되고, 굉장히 기쁜 가운데 떡국도 먹고, 뭐 이렇게 즐거운 시간 세배도 하고,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그 교회 학교, 또 유년주일 학교 아이들이 또 구정이 되면 전부 다 모여가지고 우리 소망회원들, 연세 드신 권사님, 장로님들 앞에서 이렇게 또뭐 절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럼 준비했던 이제 세뱃돈도 주고 이렇게 윷놀이도 하고 좀 그런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뭐 미풍양속이죠. 좋은 그런 풍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날이 되면 뿐만 아니라 또 이번 주간 14일, 매년 2월 14일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발렌타인스 데이, 성 발렌티노스라고 하는 사람이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 발렌타인스 데이가 됩니다. 여기 미국에서 오래 살다가 보니까 한국의 구정보다도 그 발렌타인스 데이, 가더잘 지켜지는 것 같아요. 구정은 거의 뭐 알게 모르게 그냥 지나갑니다. 잘 지켜지지가 않는데, 발렌타인스데이 하면 젊은 층서부터 많이 이렇게 서로 이날이 되면 꽃다발 아니면 초콜릿 또 사랑의 고백 이런 걸 서로 하면서 즐겁게 또 하루를 이렇게 보내는 것 같습니다. 이 발렌타인스 문화가 이제는 세계화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었을 때는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날이었는데, 요즘 어떻게 된게 한국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날이 되면은 뭐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서로 꽃이나 초콜릿 같은 걸 주고받으면서 사랑의 고백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날 사랑하는 여인으로부터 이런 고백이나 꽃다발이나 초콜릿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이그 블랙 발렌타인스데이라고 그래가지고 핑크가 아니라 블랙 발렌타인스데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중국집에 가서 시커먼 짜장면을 먹으면서 서로 그 외로움을 이렇게 달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얘기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런 연인으로부터 고백받지 못한 분들은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이나 같이 한번 좀 먹어야 될것 같은데. 어쨌든, 옛날 그이 발렌타인스데이는 발렌티노스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한 남자의 이름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게 문화로 이렇게 굉장히 확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 이민 와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예전에는 한국에서 안 하던 그런 것을 하게 되고 남이 하는 것을 또 따라 하게 되고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변하는 그런 모습을 스스로 느끼곤 합니다. 제가 1979년도 그 이제 독일에 이렇게 그 유학을 갔는데요. 보니까는 그 젊은 남녀들이 독일도 상당히 성적으로 이렇게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덴마크나 뭐 이런 나라 스웨덴 같이 남녀들이 서로 포옹하고 길거리에서 이렇게 뽀뽀하는 것을 보면 괜히 제 얼굴이 붉어지고 제가 창피했거든요.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이렇게 지나가고 그랬는데 이젠 그런 문화에 하도 이제 익숙해지다가 보니까 요즘에는 그런 것 보아도 간에 기별도 안 갑니다. 옛날 한국에서는 그 남자분들이 부엌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금했습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제가 살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요리를 하고 설거지하고 맞춤해 드리고 그런 것을 보면은 사내 자식 다 버렸다고 그렇게 들어오지도 못하겠습니다. 어머님들이. 그런데 미국의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부엌이라면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아주 또 앞서가는 사람처럼 보이고 또 그럽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바쁜 부엌일을 와이프를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그런 것을 보면 굉장히 아름답게 보여요. 제 눈에는. 저도 물론 합니다. 설거지도 하고 사모가 또 바쁠 땐 제가 요리도 하고 하는데 하여튼 눈이 많이 변한, 의식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발렌타인스 데이 때 손에 장미를 든 남자들은 행복한 남자이고 또 또그꽃같은거고백을받는여자분들도행복한분입니다오늘도교회오면서보니까아이렇게그길거리에서이제꽃을들고이렇게파시는분들이많이이렇게좀계시더라고요에어쨌든이아이런좋은그발렌타인스문화이게사랑그러니까뭐꽃을주건초콜릿을주건사랑의고백을하던전부다그공통점은무엇입니까사랑아닙니까사랑의고백사랑이라는그런것을우리가보게됩니다처음에는좀뭐익숙하지않아도한두번이렇게하다가보면은굉장히또익숙해지고좋은그런감정을가질수가있다라고생각을합니다한국사람의문화를어느제가에세이를읽었는데보니까한국사람의문화를그 shame culture 라고이렇게얘기를해요 shame culture 다이말의뜻은마음의뜻을함부로밖으로표현하지않는문화를얘기한다라고하는것입니다그러니까우리동양문화가사실그런것같아요마음의깊이자기의생각을감추고있을수록매력이있고가치가있다라고이렇게생각을한다는것입니다사실그런것같아요저도그런문화속에서살았기때문에그런그수치문화부끄러움의문화속에서언어가발달되어있기때문에상대방하고한국사람들끼리이렇게말을대화를주고받을때도그액면그대로말만들으면언어만들으면은우리가그사람의속사정을상대방의마음을역안해서는잘읽을수가없습니다왜냐하면말속에또말이있거든요예그래서그말속에있는그말귀를좀잘알아들어야됩니다그래서말귀를좀잘알아들어라우리옛날말에그런게있잖아요아다르고어다르다아가다르고어가다릅니다그래서그런말많이하잖아요아다르고어다르다라고하는이런말을많이하는데이게말속에말이있습니다그런 shame culture 속에서우리가이렇게자랐어요그건뭐부인할수가없습니다그래서가령예를들면그런거예요남의집에갔는데마침그주인되시는분들이점심을먹으려고준비를하고있었습니다그래서찾아갔는데한국같으면은그럴수도있잖아요아점심때가돼서점심을먹으려고하니까아점심먹고왔냐했더니아자기다먹고왔다고그러는거예요아그러냐고외국사람들은좀그럽니다그럼우리끼리먹겠다고자기들끼리이제식사를하죠한국사람들같은경우는어떻습니까먹고왔다고해도아유이거너무맛있는데조금와서한술간같이좀들자고말이지이렇게권하는데외국사람들은그냥액면그대로말을받아들이기때문에그래서굉장히좀이렇게뭐섭섭했다라는그런이야기를한번제가이렇게들은적이있는데요우리는겉으로하는말과속으로하는생각이다른문화를그런문화속에서우리가살아왔기때문에한국사람들의말에는뉘앙스가참많다라고하는것입니다뭐꼭그런것뿐만아니고우리가옛날그고전을보더라도그춘향전같은걸보더라도말이죠이도령이암행어사에급제해가지고자기남원에춘향이를찾아가는데도급제한그런모습으로가지않고거지꼴로이렇게가잖아요가가지고변사또앞에서변사또가막그냥밥을던져주니까그떼굴떼굴구르는밥이게흙다이렇게털어내고밥에서그것도주워먹는뭐그런뭐것도있고예전에제가한국에있었을때는뭐김세련한가그분이부른그노래가있더라고요갑순이와갑돌이여러분생각나시는지모르겠는데요거기보면뭐갑돌이와갑순이는뭐한마을에살았더래요둘이는서로서로사랑했더래요그러나둘이는마음뿐이래요흐흠하다가뭐예요모르는척했더래요그래아니사랑하면사랑한다고고백을하고해야지그마음은있는데짝사랑이죠표현을못하는거예요2절이또그렇게되더라고요갑순어느날갑순이가시집을간거예요시집간날첫날밤에한없이울었더래요갑순이마음에는갑돌이뿐이래요겉으로는흠흠하면서안그런척했더래요여러분갑순이의결혼생각이야결혼생활이행복했을까요예아결혼해가지고갔으면뒤에것은잊어버려야되는데아여러분결코결혼생활행복해지억지로사는거죠이런걸보여요그러니까3절에보면또그래요갑순이가시집을가니까갑돌이도화가나서장가를갔더라는겁니다그래서장가간날첫날밤에달보고울었더래요갑돌이마음에도갑순이뿐이이우리나라의그전형적인이런모습을 shame culture 에대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모든 것, 서양 문화이건 동양 문화이건 아프리카 문화이건 간에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똑같이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좋아하고 가장 관심이 많은 존재가 무엇입니까? 가장 많은 관심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문제. 이 사랑의 문제가 일평생 우리 삶 속에 시비가 엇갈리는 이런 문제들을 만들어내고는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요한 1서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오늘 요한일서를 보게 되면 이 요한일서의 전체 중심 사상은 사랑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사랑. 이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기록했는데 이 요한이 기록한 모든 책을 보면 주제가 전부 다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지난주에 그 거듭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3장 16절에도 사랑이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오늘 마찬가지로 요한일서 우리 그 4장 7절에서 11절도 보게 되면 5절밖에 안 되는데 제가 세어보니까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무려 13번이 나옵니다. 이 5절 속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무려 13번이나 나와요. 이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도 가장 어렸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도 보면 예수님 품에 이렇게 안겨있는 모습이 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며 말씀을 들으며 오늘 이 복음의 성격이 무엇인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최고의 계명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의해주기를 복음의 전체적인 제목과 주제는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며 말씀을 들으며 복음의 성격이 사랑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죠? 요한이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는 하나님은 뭐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God is love라는 거예요. God is 하나님 그 자체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한번 따라해 보세요. God is love. 한번 따라해 보세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선언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사랑의 종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시고 모든 이 세상의 사랑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기독교를 잘 이해하고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잘 알고 싶으면 어떻게 되죠? 이 사랑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God is love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명한 사랑에 대한 그 구절이 나오는 본문이 있죠. 사랑장 어딥니까? 고린도전서 13장 누구나 다 알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고 계시는데 한마디로 이 사랑을 종합해 보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선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천사의 방언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에는 그러나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인간끼리 나누는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로틱한 사랑,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그러죠. 남녀의 이성적인 사랑. 이것도 상당히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에로스 사랑하면 뭐 질이 낮은 사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남녀 간의 이 에로스적인 사랑 얼마나 아름답고 선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런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되고 어떻게 자녀를 낳겠습니까? 에로스의 사랑이 없으면. 그렇잖아요? 이 에로스의 사랑 굉장히 아름답고 선한 것입니다. 아,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는 친구와 깊은 우정과 깊은 사랑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큰 사랑이죠. 이걸 우리는 필레오의 사랑이다. 그리스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친구의 사랑, 얼마나 대표적인 사람이 요나단과 그 다윗을 또 이렇게 들 수가 있죠. 하여튼 이게 그 필레오의 사랑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큰 사랑이 있습니다. 예, 이것은 우리는 에피투니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에요. 이런 어떤 종류의 사랑이든지 간에 사랑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랑 자체예요. 예, 하나님. 그래서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꼭 인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 인간이 아닐 수. 예를 들면 내가 조국에 대한 사랑. 내가 버리고 온 우리 조국이 있잖아요. 조국에 애국자들이 참 많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독립투사로서 목숨을 또 이렇게 바쳤습니까? 대한민국의 일제시대 때 보게 되면 조국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사실은. 또 예를 들면 학문을 사랑한다든지 음악을 사랑한다든지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 왜 그래요? 자연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거든요. 또 예수님을 사랑한다든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세운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 그 사랑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랑의 마음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이 모든 사랑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예. 그래서 그 속에서 사랑이 나왔기 때문에, 예, 사랑하고 싶어 하는 이 아름다운 선한 욕구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최대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이 사랑 속에 사는 것이 일생 동안 가장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뭐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때로는 뭐 이렇게 뭐 그럴 때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우리가 어느 때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음의 불평과 원망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이런 게 불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 사람이 어느 때 불평하게 되고 원망이 있는 것인가? 그 원인은 사랑의 결핍증이 밖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불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정 결핍증이라고도 뭐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무엇을 내가 열심히 사랑하는 사람 또 내가 다른 곳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사랑의 언어와 감정이 있는 사람은 불만이 없고 행복한 감정이 항상 자기 마음을 지배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굴 뜨겁게 사랑하고 그런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이 그런 감정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끊어질 때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자연 발생적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주의가 필요한데 그것은 우리 인간이 나누는 모든 사랑은요 불안 요소가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 순수한 사랑 속에 이기적인 마음이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랑이 파괴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얼마나 귀중합니까? 굉장히 귀중한 거죠. 그러나 자식을 사랑할 때 그곳에 그 부모님의 사랑에 이기적인 것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사랑이 이기적으로 변하게 될 때 그 자식에게도 큰 변화, 피해를 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공부시키느라고 얼마나 돈이 많이 들었는 줄을 알아? 내가 너 유학 보내느라고 얼마나 내가 큰 희생을 치루었는 줄 알아? 그 자식을 사랑하는데 이런 이기적인 마음이 들어가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자식에게도 그렇고 큰 상처를 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뭐 신문 같은 데 보게 되면은 그런 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입시 부정 사건을 비롯해서 자식을 사랑하는 건 좋지만 순수하게 고기에 조금이라도 이기적인 것이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랑이 파괴되게 되고 많은 피해와 상처를 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 속에 이기적인 욕심이 작용하게 될 때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교회 공동체 전체가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좋지만 그 안에 이기적인 자기의 욕심이 들어가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불안 요소가 어떤 사람에게도 항상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에로스의 사랑 얼마나 아름답고 선한 것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그러나 이 남녀간의 사랑이 돕는 배필로서가 아니라 바라는 배필로, 바라는 마음으로 서로 결혼을 하고 사귄다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이기적인 욕심이 들어가게 될 때에 가장 그 추한 모습으로 에로스의 사랑이 파괴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서로 결혼해서 돕는 배필로 살아야 되는데 바라는 마음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요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결혼을 하게 되고 부부 시간을 맞게 되면은 굉장히 그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고 파괴되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모든 사랑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느냐 하면은 사랑의 관계, 어떻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느냐 하면은 사랑이 지니고 있는 최고의 신비를 그것이 에로스든 에피투니아든 아가페이든 필레오의 사랑이든 어떤 사랑이든지 간에 그 사랑이 지니고 있는 최고의 신비를 느끼고자 한다면은 욕심을 떠나서 내가 주고자 할 때 발견되는 진리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셔. 말만 사랑하셨습니까? 그런 감정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어떻게 하셨어요? 주셨다. 이 주고자 하는 사랑의 신비 속에서 행복감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의 목숨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두 주고자 할 때 내가 주고자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가 내 속에서 발견되고 또 그 기쁨을 우리가 모두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우리 주변에서 듣는 말이 그런 말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사랑이 식어가고 메마르고 인정이 없고 다 썩어져 버린 그런 세상 같아 보인다는 말을 많이 이렇게 듣고 우리 또 학원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솔직히 생각해서 한번 들여다가 보게 되면은요, 사실 이 세상은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LA 같은데 요즘에 떼강도도 있고 괜히 지나가는 사람부터 때려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되나가나 너무 상막하고 메마르다, 다 썩어져버린 그런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고 세상으로부터 얻고 더 가지려고 할 때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이 생기는 것이지 내가 주려고만 한다면은 얼마든지 발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서 그 사랑을 주면서 베풀면서 사는 것이 기독교인의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 눈에는 항상 세상에 내가 주어야 할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랑을 베풀 것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어디서부터 도대체 내가 시작하고 어디서 끝을 내야 될지 모를 만큼 그 내가 베풀 사랑의 대상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내 이웃이 되어주겠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에서도 그랬잖아요. 누가 내 이웃이냐?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그거 누가 모릅니까? 국민학교 4학년짜리도 다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웃을 찾지 말고 너희가 이웃이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누가 내 이웃이 되어주겠습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서로 찾는 그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웃이 되어주고 내가 이웃을 만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내가 내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그것을 실천할 때 그 사랑을 통한 하나님의 참 그 진리의 행복이 거기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경북 안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고아 한 사람이 고아 안에서 자랐어요. 그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굉장히 결핍된 가운데 자랐어요. 늘 마음속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싸우고 서로 뺏고 고아원에 알잖아요. 예전에 사랑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그 자라다가 그 어떤 이제 여자친구를 하나 이렇게 새겨가지고 그런 대로 사랑을 교환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 남자가 군인을 가게 됐어요. 군인을 가게 돼서 군에 이제 가 있는 사이에 어찌된 일인지 이 애인 여자분이 고무줄을 거꾸로 신고 변심을 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군대에서 이런 소식을 들은 이 그 분이 너무너무 이제 화가 난 거죠. 여자친구의 변심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증오와 복수심에 들끓었습니다. 내가 이런 세상 살 필요가 없다.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할 만한 대상이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분이 군대에서 무기창고에서 수류탄 몇 개를 훔쳐가지고 탈영을 해버렸습니다. 탈영을 해가지고 어느 극장 앞에 가가지고 행복하게 영화 보고 나오는 많은 군중들이 있잖아요. 너무 재미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수류탄을 던져가지고서는요. 실제로 폭발해가지고 몇 사람이 죽고 몇 사람이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옛날 경상북도 경북 안동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말할 것도 없이 이 군인이 잡혀가지고 이제 사형 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 한 목사님이 그를 만납니다. 그리고 끈질긴 전도와 끈질긴 기도의 설득에 의해서 크리스찬으로서 이제 그 헌신을 하게 되고 감옥 안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 친구에게 한 얘기는 그것입니다. 당신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사랑에 대해서 집요하게 설득시키고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형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죽으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 인생 이렇게 젊어서 죽는데 내가 조금만 더 그리스도의 사랑의 본질을 일찍 알았더라면 이렇게 젊은 인생을 지금 죽지 아니하고 일평생 많은 사람을 충분히 사랑하면서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큰 그리스도의 사랑의 선물이 내게 늦게 도착되었는가? 이제는 기회가 없는가? 나에게 기회가 없단 말인가? 그래서 그분은 마지막 내가 이 사랑의 본질에 주는 것이 무엇인가? 그는 자기의 두 눈을 뽑아가지고 맹인 두 사람에게 누나 하나씩을 이렇게 선물로 주고 사형을 당해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이기적인 것에만 조금 넘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일평생을 사랑의 신비 속에서 정말 행복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God is love.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의 우리가 제자가 아닙니까? 백성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지 못하고 항상 내가 받으려고만 하는 내가 채우려고만 하는 이런 이기적인 욕심에 사로잡히게 될 때 흉악한 마귀가 우리 마음을 너무 많이 지배해버리고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 이 사랑의 신비의 행복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 자체를 보게 되면 똑같아요. 성경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어가지고 자기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그랬거든요. 자기처럼 만들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자기처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를 만드실 때는 개처럼 만들고 원숭이를 만들 땐 원숭이처럼 소를 지으실 때는 소처럼 지으셨습니다. 근데 사람을 만드실 때는 자기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형상 중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대표적인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하나님의 형상이 사랑이에요. God is love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이런 사랑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사랑을 무시하고서는 도무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풍습이나 문화의 원인, 그 배경을 살펴보면 간단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서양 문화건 동양 문화건 아프리카 문화건 상관없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나면서 죽을 때까지 그들이 좋아하고 우리 인간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그래서 인간은 홀로 설 수 없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인도에서 거기서 살게 하셨잖아요. 근데 처음에 하와가 없었습니다. 예, 아담 혼자 있었어요. 근데 에덴은요, 너무 먹을 것이 풍부한 곳이에요. 너무 살기 좋은 곳이에요. 그 임의대로 내가 다 먹으라고 올 육해니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예, 너무 풍성한 것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아담이 혼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 혼자서 에덴 동산에서 살아야 한다면 그 에덴은 더 이상 천국이 아닙니다. 하와 없이 아담은 생존의 의미조차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해가지고 누굴 만드시는 거죠? 하와를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서로 사랑하며, 왜?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서로 사랑을 베풀고 나누면서 받으면서 살게끔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시그문드 프로이드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그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말하기를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일평생 동안 사랑의 대상을 정하려고 또 사랑의 대상을 찾고 이것을 가지려고 헤매며 애쓰며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쓴 글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린애가 태어납니다. 어린애가 태어나게 되면 그 어린아이의 사랑의 대상은 누굽니까? 엄마죠, 엄마. 엄마 품에서 젖을 먹으면서 엄마가 그때는 최고죠. 예,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고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란 아이들은 정서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어머니 젖만 먹고 크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그 사랑을 먹고 같이 이렇게 자라는 것이죠. 근데 그 아이가 조금 자랍니다. 자라게 되면서 이제 보게 되면 학교를 가죠. 학교를 가게 되면은 그 삶이, 그 세계가 새롭게 형성이 됩니다. 그때는 누구예요? 사랑의 대상이 부모가 아니라 이제는 친구입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땐 친구가 제일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뭐 친구하고 하루 종일 놀고 말이죠. 친구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또 시간이 지나서 사춘기가 되게 되면 이때는 이제 이성의 눈을 뜨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때 사랑의 대상이 남녀 간의 이성적인 이런 이제 관계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를 계속 지속하고 싶어가지고 만들어놓은 제도가 이제 결혼이라는 제도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성적으로 만나가지고. 예, 그러다가 보면은 이제 자녀가 태어나게 되면 그 사랑의 대상이 더 이상 이제 부부가 아니라 누구에게 갑니까? 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옮겨지는 거예요. 이때는 부부지간의 크라이시스를 이제 만나게, 굉장히 부부지간의 잘못하게 위기의 관계가 된다라는 것이죠. 남편도 아내도 전부 다 사랑의 대상이 그때는 누구예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예, 강렬한 그 대상이, 사랑의 대상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부부지간에는 굉장히 이제 그 관계가 소원하게 이렇게 되게 됩니다. 예, 권태기 비슷한 이런 것이 오게 되죠. 그러니까 좀 더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자녀들이 다 출가합니다. 시집가고 장가 가게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가지고 거기서 손녀와 손자들이 또 낳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사랑의 대상이 이제 또 누구에게 옮겨지는 거예요? 손주들과 손녀들에게 또 이렇게 옮겨지게 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강렬한 새로운 사랑의 대상이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전 아직 그런 경험이 없는데 그렇게 손주 손녀들이 그렇게 이쁘다 그래요. 하여튼 뭐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이 또 이제 자녀에게서 손주 손녀들에게 옮겨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손자 손녀들에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늙고 추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그때부터 또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다가오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더럽다 그러고. 끌어안고 뽀뽀해 주려고 그러면은 냄새 난다 그러고 말이죠. 예? 그거 도망갑니다. 수염이 있어 또 따끔따끔하니까 또, 예, 또 싫어하고. 아,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희 그, 저, 뭐, 형제들 이렇게, 이제, 조카들 이렇게 보니까. 그래, 그, 전부 다 마지막에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그 사랑의 대상이 또 변해가지고 인생 마지막에 가게 되면은 이제 부부가, 늙은 부부가 신혼 때와 같이 예, 다시 이제 금슬이 좋아져가지고 살다가 죽게 그렇게 되어 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인간은 나면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자기의 사랑의 대상을 찾아 헤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다. 예, 이렇게 인간도 한평생 사랑을 주고받으며 살도록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을 얻고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아가페 사랑을 품고 살 때 사랑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 33년 이게 사셨잖아요. 공생에는 3년 반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평생 사시는 동안 가슴이 설레이도록 하나님이 물려준 사랑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이 모든 공생의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으셨을까요? 그렇게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 이뤘다 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핍박하고 정말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이 일을 구원사를 다 이룰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했고요. 그의 사역의 중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을 받았고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처절한 고난의 시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가슴에 담고 십자가의 생애를 마감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생애를 일관되게 움직였던 신비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뭐냐면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첫 번째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어떤 음성이 들려왔죠? 어떤 음성이 들려왔습니까? 성령이 비둘기처럼 강림하시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이런 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나의 기쁨이야. You are my delight.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나의 기쁨이야. 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마태복음 3장 1절에. 여러분, 두 번째 보면은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이제 공생애를 마감하는 그 십자가를 지시고 처절한 그런 시간을 맞이할 때 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계속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너는 나의 보배야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랑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뭐예요? 내가 이미 너를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말씀도 결국은 뭡니까? 예? 너는 예,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예.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들로 주님은 사셨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 음성을 들을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 정말 힘있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도 이 음성을 듣고 일어나야 하고, 우리가 하루 동안 일을 할 때도 이 음성을 듣고, 잠자리에 들 때도 이 음성을 듣고, 우리가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갈 때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구나. 참 이런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품을 때 우리 크리스천의 능력이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은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귀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거예요. 정말 뜨겁게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면서까지도 나를 사랑하신 그런 존재가 내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자녀 삼으려고 오셨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다. 나 하나님 앞에 보배야.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 이런 여러분, 이런 사랑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적신이요, 기근이요, 칼이라 죽음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고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사랑을 가슴에 품고 이제 내 사랑받는 자가 되었으니, 여러분 그런 노래 있다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있죠?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그 사랑.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랑받기에서 태어난 자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 가슴에 품고 세상을 살아가실 때, 정말 크리스천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된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넉넉하게 그 고난을 이기고, 홍해가 갈라져 구원의 길이 되고요. 또 다윗과 같은 그런 골리앗과 같은 그런 문제가 우리 앞에 대두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우리가 가기만 하면 골리앗이 쓰러져 평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아버지, love is power. 하나님의 사랑에는 큰 힘이 있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기뻐하는 자라. 너는 나의 보배라고 하는 이 음성을 가슴에 품고 사셨을 때그 어려운 구원사의 고난 사역을 다 이루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또 세상에 나가 일을 할 때도,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갈 때도 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고백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